네. 제 181회 구조론 내림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지는 우한 폐렴은 이번 주가 고비.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 신문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쓰더라고. 아, 중국이 자기들끼리 우한 폐렴, 우한 폐렴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게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지역을 쓰면 안다.
네, 지역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라고 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말을 안 듣잖아. 말을 안 듣는데 왜 도와줘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어요. 그 왜 상승했을까 보니까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니까 자한당이 신나서 개소리를 막 시전한 거야. 중국 국경을 봉쇄하자 그러고 중국인 전원 출입 금지 막 이런 미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어. 그러니까 김현철, 김영삼 아들도 김현철도 막 헛소리 대회를 가 출마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위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국민들도 응수타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반응을 떠보려는 거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이거다 하고 자한당이 신나서 걔들이 가세하는 순간 이제 국민들도 태도를 바꾼다고. 항상 국민들은 양쪽을 동시에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고구마처럼 답답하더라도 정밀 대응을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묻지마 대응을 하는 것은 무식하는 거죠. 경제에 대한 충격이라든가 이런 걸 외교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냥 오기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일단 한국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 빼놓고는 사망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명의가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대응을 하면 이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환자는 너무 많고 이 의사도 부족하고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2%까지 나왔는데 1%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까지 사망률이 나온 건 중국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게 우한 봉쇄령이 떨어지니까 모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일제히 병원에 와서 약을 내놔라 입원을 시켜달라고 대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빽빽하게 늘어쳤어. 거기 들어간 사람 다 걸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가 안 돼. 마스크도 안 쓰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입어서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대신에 와서 줄 서려고 그런 거예요. 선착순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밀려 병원에 물밀듯이 쳐들어가서 자기 가족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넣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다 걸린 거지.
아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게 그럼 그렇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누군가 앞에서 막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메르스 때 한번 이게 병원이 모든 바이러스의 원천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이제 제 말은 뭐냐면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아직 상식이 아닌 것 같아. 바이러스 위험성도 모르고 중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1만 명 죽은 미국 독감이 문제지. 아니 500명밖에 안 죽었는데 이게 뭐 사건이냐? 사건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반응을 하니까 문제지. 만약 국제사회가 관심이 없다면 중국은 그냥 넘어갈 일이야. 아니 보도도 안 될 일이야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원래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의도로 의도가 있었어.
뭉개려고 했는데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아 이건 장난이 아니다 해서 중국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이 중국인들이 그런 것을 이 시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옛날 청나라부터의 관습이고 그 이전 명나라 뭐 그 이전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앙정부에 알려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저절로 나올 때까지 뭉개라.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절로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추위 때문에 오래 살아남거든요. 추위하고 공기가 건조하면 돌처럼 바이러스가 딱딱해져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예, 흐물흐물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군대 내부반에 겨울에 엄청 물 뿌리거든요. 바닥에 흥건하게 물을 뿌려야 돼.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습도를 계속 높이면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그리고 어린이도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는 소리 있는데 어린이는 아직 그 유전 체계가 바이러스를 인식을 못해. 이게 뭐지? 이거 그냥 물질이다.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바이러스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거부하다 그러는 거죠.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를 공격해요. 일단 진핵세포는 세포 자체를 공격을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겁낼 일이 아니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도 써야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도 써야 되고 그런 것보다 마스크보다는 지하철에서 막 떠든다든가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니까 아줌마가 막 세 명이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더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여성 한 분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구석에 딱 숨었어. 근데
젊은 여자죠.
그렇죠. 좀 젊은 여자가 완전히 모서리에 딱 숨어가지고 막 등을 돌리고
맞아.
이게 뭐야 모자로 가리고, 가리고. 완벽하게 있는데 그걸 신경도 안 쓰고 아줌마 세 명이 막 수다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가 없더라고.
아 근데 그 코로나 아니래도 네. 평소 때도 원래 아줌마들 막 떠들고 보는 젊은
여자.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이 완전히 숨었잖아. 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눈치를 좀 봐야지. 이 다중을 상대하거나 아니면 이 뭐 어슬어슬하게 춥다 무기력감을 느낀다 자기가 이 걸렸을지 모른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지 이 멍청하게 미친 짓을 할 이유는 없어요. 제일 나쁜 것은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중국에는 우한에 다녀와놓고 안 다녀와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하는 건 국가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신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이 사망자 숫자를 속이고 있지 않다면 23일에 봉쇄령이 떨어졌으니까 한 열흘 지난 후 2월 3일 정도 되면 절정을 찍고 이제부터 감소 추세가 진행돼야 되는데 우한 시내의 그 우한시의 환자 숫자를 정확하게 발표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지금쯤 정점을 찍고 다음 주부터는 숫자가 이제 우한 주변 도시 빼고 우한 시내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 걸리고 한 1,500명 정도 죽고 끝나야 된다. 그리고 한 4월 달까지 가겠지만 이 중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3월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면 13억 중국인이 2주 동안 딱 스톱하면 되잖아. 2주 동안 13억 전체가 안 움직이면 된다고 외출 금지.
옛날 그런 얘기
있었죠.
13억 중국이 점프하면은
그렇죠. 지구를 흔들 수 있다.
자전 공정 궤도가 흔들린다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보다 술자리, 식사자리, 행사자리 이런 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막 기분이 방방 뜨기 때문에 지하철을 보니까 사람들 조용하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기침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조용하더라고요.
최근에.
질문 있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나쁜 소식을 발표하지 않는 게 중국의 관례라는 거예요. 미친지 미친지. 명절은 즐겁게 보내야 된다. 그러므로 우한 폐렴은 알리면 안 된다. 이게 중국의 사고 방식인 거야. 환장할 일이지. 다음 곡지는 시진핑의 몰락. 이 체르노빌 때도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원래 리스크가 관리 안 되는 제도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뭉칠수록 좋은데 질 때는 뭉쳐 있다가는 몰살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집중된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에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집중되면 본능적으로 그 살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왜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냐면 상대를 보고 딱 행동하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정하면 된다고. 이러면 50% 확률은 맞아. 근데 그 상대가 없으면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공산국가는 상대가 없으니까 누가 반응할 때까지 해야 되냐면 국민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해야 돼. 그럼 국민과 독재자가 게임에 들어간다고. 국민 독재자는 이래도 너희들 반응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괴롭혀요. 그럼 국민은 그냥 독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고 오히려 그 이상한 짓을 해요. 옛날에 그 거지왕 김춘삼 이라는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원래 그런 사람 자서전은 99%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TV에까지 방영됐어요. 그게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전국 거지왕이 돼서 거지들을 모아놓고 이 연설을 하면 거지들이 다 막 수만 명이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들은 다 전쟁 구하죠. 그때는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런 자기가 전쟁 구하가 되면 고아 심리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거지 왕초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막 아버지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 근데 다 운다는 거야. 그 모든 거지가 일제히 또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는 거지. 근데 문화혁명 때 모택동의 행동이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거지 왕이 자기 입으로 거지들을 엄청 모질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해서 울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그 독, 사실 작은 집단 안에서도 보통 독재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우리 생각처럼 진짜 나쁜 독재자도 정말 나쁜 놈이고 다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그 거지들이 권력 없는 존재인데 한 대 맞으니까 아 우리도 뭔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느낀 거네,
권력이 있구나,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뭔가 질서가 있다, 체계가 잡혀 있다, 이걸 느낀 거예요. 히틀러는 어떤 짓을 하냐면 부하 얼굴 똑바로 벗고 이름 없는 병사한테 그래. 장교한테는 그렇게 안 해. 얼굴 딱 정면으로 보고 딱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엄청 눈에 힘을 주어서 고개를 흔들어 주는 거야. 그걸 한번 당한 병사는 그때부터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 목숨을 걸고 히틀러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지.
아, 괜찮네. 그러니까
눈을 딱 마주치고 막 눈을 아주 부릅뜨고 딱 보는 거야 이렇게. 하여튼 그걸로 히틀러가 떴어. 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중들이 독재자가 어떤 시련을 자기에게 주어도 우리는 이 해쳐 보이겠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 시련이 많을수록 좋다. 고난의 행군을 하자. 이러다가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재자는 국민의 반응을 끌어내고 국민은 오히려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가 한번 반응해 주자. 뭔가를 보여주자. 이렇게 돼서 최악의 막다른 길로 가서 다 죽어요. 그것의 이제 완전 그 정점, 그 누구더라? IT 독재자 디발리엔가 이름 까먹었다. IT 독재자가 그 자기 부하 900명에게 그 굉장히 높은 한 20m 되는 절벽 위에서 4열 정도로 앞으로 가, 그러니까 절벽으로 다 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성심이시야 나의 부하답지 그럴까. 죽는 사람도 와 이 정도의 명령할 수 있는 대단한 우리 대장님 답지 하면서 같이 절벽으로 가서 4일 정도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야. 절벽을 향해서 앞으로 가! 하고 행군해서 걸어가는 거야. 미친 짓을 한다고. 와. 제정신이 아니지.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규인 거지.
디발리에 맞네요. 네,
디발리에 맞아요. 네,
장클로드 디발리에.
미친 인간이 미친 인간.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디발리에도 젊었을 때 똑똑했어. 나폴레옹하고 싸워서 이겼어.
오 대단하네.
그 강대국인 프랑스를 이긴 위대한 장군이 그런 미친 짓을 하다가 죽었죠. 그 군국주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히로히토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히로히토 천황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어. 천황님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이런 심리가 되어버린 거죠. 극단적으로 간다고. 그리고 독재자도 그걸 알아. 아, 저 사람들은 나한테 충성을 바치고 싶어서 환장해 있구나. 그럼 해봐. 박근혜는 다 자기에게 악수를 하고 싶어서 환장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아, 근데 그게 보여요.
그렇죠. 네,
눈에 보여.
하여튼 그게 인간의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 지성인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이 뭔가 해보자 하는 이상한 분위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다음 꼭지는 안철수 또 잔머리. 근데 이 양반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1당 1은 이해가 안 돼. 이번에도 그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상한 당명을 선관위에 신청하려다가 빠꾸 맞았죠. 안철수 신당 이거 사전선거운동이지 참. 미친 인간이 미친 인간.
아 맞네, 사전선거운동이네.
하여간 그 인구와 법칙에 따라서 현재는 과거의 반영이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현재 원하는 것은 과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의 미래에 응답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마크롱이 좀 더 마크롱 마세 그러고 트럼프가 좀 더 트럼프 행동하고, 박근혜가 좀 더 박근혜 따라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거제도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정당 뭐 큰 뭐 저 슬로건을 써놨더라고. 작은 정당 큰 정치인가? 자기가 현재 작은 정당이라고 뭐 작은 정치를 하겠다,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기려면 자기가 숫자가 몇 명이든 천하를 다 먹는다,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현재 상태가 구멍가게라도 천하를 장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구멍가게니까 구멍가게에 맞는 구조를 맞추면 평생 구멍가게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되었다 치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고 막 큰 소리를 짓게 하라.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 행동을 하면 평생 야당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가 그렇다. 그래서 어석이 한 석밖에 없더라도 집권당이 될 경우를 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 행동을 하면 평생 야당을 하는 거예요. 예, 다음 곡지는 급쟁이 한국인들에게. 겁을 너무 겁먹고 패닉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특히 기레기들이 그걸 막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한국인들 겁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한국인 제일 겁이 없어. 안전기준 이런 거 절대 안 지키고, 안전모도 안 쓰고,
벨트도 안 메고. 예.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파트 15층에서 일하는데 일단 소주 한 병 까고 일하는 거야. 난간에서 15층 난간에 비계가 있는데 그 비계를 대충 만들어놨기 때문에 흔들흔들해. 바람 불면 이게 1m까지 움직여. 거기서 서커스처럼 걸어가는 거야. 나도 나중에 익숙해서 막 양손 놓고 한 손에 한 개씩 들고 걸어갔어, 거기 비계를.
그 동료 선생님이 거기 걸어갔다고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비계를 12층까지 튼튼하게 부착이 났는데 그 위층 16층, 15층, 14층은 뭔가 흔들흔들해.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아저씨가 거기서 걸핏한 망치를 떨어뜨려 놓고 내보고 주소를 하는 거야. 1층까지 걸어가야 돼. 15층까지 또 올라가야 돼. 근데 왜 작업할 때 소주 한 병을 원샷 하고 작업하냐고. 그것도 실내 작업이 아니야. 그 외벽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판 사고 상당은 내가 봤을 때 음주 공사가 아닐까. 음주 측정을 해야 돼.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그건 80년대 얘기예요.
아, 지금은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공사장 위주로 해서
TV만 하면서 그 전에 다 음주 측정을.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한국인 진짜 겁대가리 없어. 겁대가리 없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거야. 아직은 한국에서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아직 사망자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집단 안에서 그것을 자기 역할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호들갑을 떠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인가, 설거지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자기 역할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녀 재판이 왜 일어났냐면, 마녀 재판을 할 때 마녀가 문화를 불아리고 청중을 한번 훑어보는데 그때 꼭 기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마녀라는 100%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유행을 해서 수십만이 마녀 사냥을 당한 거지. 근데 그때 그 첫 번째 패닉에 빠진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럼 여고 교실에서는 일단 생쥐가 나타났다. 10명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져 기절한 수가 있어요. 그 왜 10명이 기절할까? 첫 번째 기절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쥐가 나타났는데 왜 기절을 하냐고. 근데 한 명이 패닉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면 동료 여고생들 다 기절해 버려. 이게 전염되는 거야. 순식간에 다 기절해 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 연합뉴스 기레기들은 몰카를 아예 막 찍고 있더라고. 우한에서 귀국해서 그 시설에 지금 갇혀 있는 분들한테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몰카를 멀리서 망원 애들 잡았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잡았길만지 만약 여자를 찍었다면 그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 나는 여성이라면 안 찍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찍어놓고 네가 지웠지.
뻔한 거죠.
그러니까 찍었겠지. 의심받을 짓을 애초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찍어놓고 여성이 나온 사진은 딱 빼고 남성이 나온 사진만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간이 이런 데서 이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집단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집단의 경고를 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특히 구조론 연구소 회원들은 구조론 사람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좀 이 어젯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뭐 우리가 마고들 앞들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점잖게 가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음 곡지는 TK는 왜 박근혜만 보면 눈물을 흘릴까? 이번 주 거 맞아요?
저번 한 거 같은데.
아, 이 했던 이야기를 이 좀 정리해서 올릴까? TK가 이 박근혜만 보면 눈물 흘리는 게 원래 그 지역 지정학적 구조라든가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데 저 이 경상도 시골 쪽을 또 그럼 돌아보고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시골 할머니들 다 틀어져 있어.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그 시골에서 제일 그 형편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 선거철만 되면 우리 경주 우리 동네에서 본 게 근데 그런 얘기지만 직접 본 건 아니고 20년 동안 투표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쳐서 막 박근혜 박근혜 그러고 막 문재인 빨갱이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경상도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겠죠.
뭐 저도 이제
아니,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 쟤 미쳤나 이런다고.
그런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 동네에서는 아마 내가 이런 짓을 한다고 못 건드릴 것이다. 이걸 딱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충청도에서 그러면 쟤 미쳤니 이런다고. 그 미친 짓이지. 왜냐하면 말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근데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말해서 왕따를 당하다가 차서 한번 잡은 거죠.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큰 소리 쳐보라.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경상도 사람은 이 의견을 잘 제시 안 해요. 그냥 수 틀리면 등 돌리고 대화 안 해. 말을 안 해. 그러면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제일 똑똑한 사람하고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억장이 무너져서 다 떠났어. 다 서울로 갔어. 그럼 제일 멍청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떠들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은 침묵에 빠져 있어. 그래서 어떤 집단이 의사결정을 해서 합의를 하려면 결국 아무 의견을 안 내는 쪽으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나쁜 쪽으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경상도 사람이 박근혜를 찍고 그렇게 행동하냐면 딱 봐도 여기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전라도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전라도라면 좀 똑똑한 사람이 바람을 잡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따라가. 근데 경상도는 안 따라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는 절대 합의가 안 돼요.
전라도 살아보신 분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살아봤죠. 제가 좀 살아보고 느낀 게 그 마을 여론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경상도 살아봤는데 마을 여론이 없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동네에 좀 이상한 아주머니가 막 소리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띠란 사람이 술집 같은 데서 소리치고 막 부산에 가니까 지하철 타니까 이상한 좀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막 노무현 빨갱이 아이가 하고 소리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아, 저희 그 시골에서 부산 경상도 쪽 시골인데 일단 노무현 빨갱이 하는 사람은 국수집 아줌마고 마을 이장은 덤프트럭 기사고 정작의 학교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가면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상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말 안 해.
또 마을에 뭐 농촌 지도자도 있고 그 뭐 지도자급의 이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고 뭐 청년회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말을 끌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경상도를 보니까 뭔가 마을 여론이 없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소리치고 다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은
저도 광주에 있어봤는데 광주나 어디 시골에 전라도 시골에 있어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에 그냥
광주는 좀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부산처럼 경상도처럼.
그 저도 저기 그 부산도 가보고 가봤는데 저는 부산에서 옛날 서면역에서 지하철 타는데 와서 뭐 노무현을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깽깽이라고 계속 이상하신 분이 그런 건 봤어요. 근데 광주나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다음 곡지는 참 나쁜 자유당. 이 자유당은 그 아일랜드 자유당이에요. 아일랜드 대기근 때 이게 수백 년 전 일이 아니고 불과 200년 전 일이에요. 이때는 19세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문명이 산업화가 되고 있던 좀 무역이 국제 무역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조금 이 근대 과학이 발달하던 시대였다고. 그때 영국이 이 아일랜드를 사실상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그러죠. 대규모 농장을 지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키우게 하고 그 감자 부산물로 돼지와 소, 말을 키워서 그걸 전량 영국으로 수출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외에는 다른 농작물 안 돼요. 밀 농사 안 돼. 왜 감자만 먹냐면 감자밖에 안 돼 농사가. 날씨가 워낙 춥고 그 일조량이 부족해.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되는 농사가 감자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감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인구가 폭발해서 그 작은 아일랜드 섬에 인구가 800만 명이 됐어. 근데 지금 650만인데 그 800만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200년 전에 그 숫자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그 자유당이 자유방임 원칙에 의해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해놓고 아무도 안 줘서 그래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나무위키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이런 그 자유당이 얼마나 악질 세력인가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교과서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조중동이 뭐 파퓰리즘이 어떻다, 뭐 아르헨티나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아일랜드 얘기는 안 하냐고. 나 최근 알았잖아. 조선일보 칼럼에 아일랜드 자유당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아르헨티나 파퓰리즘이 어떻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렇죠. 다음 곡지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하. 이게 이제 상당히 이 민감한 이야기예요. 이게 말 잘못하면 얻어맞아.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하리수를 생각하는데 하리수는 전형적인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전형적이지 않아요.
잘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리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다 하리수 같던데.
그런 사람들만 유튜브로 올렸겠죠. 이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를
수염
아침에 면도를 사가고 와도 다음 날 아침 되면 거뭇거뭇해진다고 잊어먹고 면도 안 하고 가봐. 충격을 받지.
수염도 안 해?
그 관리를 잘하면 안 돼요. 약을 먹어야 돼.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근데 계속 호르몬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강요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선 젠더라 그러면 수염 기르고 싶기도 하지.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패션인데. 트랜스 젠더라고 해서 수염 기르지 말라는 법이 있나?
아, 그러니까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본 그 유튜버들은 보니까 어떻게든 예뻐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예뻐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근육 트랜스 젠더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에 충격을 받는 여대생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충격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막 설득을 해서 그건 네 생각이 틀린 거야 이렇게 지식 진보 지식인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냥 충격은 물리적이고 직접 받는 거라고. 그 충격을 극복하려면 이 여중 여고 이걸 다 없애야지. 여대가 왜 있냐고. 이 후진국이라고. 왜 여대가 있냐 이걸 생각해봐야 돼. 옛날에 이 가부장들이 여자를 학교에 보냈어 무슨 설모가 있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왜 우리 딸을 학교에 보내야 되지? 학교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런데 학교를 가야 시집을 잘 간다. 아 맞네. 그건 이해한다고. 왜냐하면 시집을 보낸다는 것은 좋은 사위를 얻는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참금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넣어서 자기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딸한테 뭐 엘리트 지식인으로 만들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근데 시집을 잘 보낼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다 납득을 하고 이제 딸을 여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거죠. 학교 안 다니면 시집 못 간다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난 그 봉건 가부장들이 다 넘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여대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논리 때문에 여성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것은 그 학교의 목표고 실제로 그 학부모를 설득한 논리는 여대를 나와야 시집을 잘 간다.
제가 그 이대 다니던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실제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가정학과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뭐
가사학과 그게 네. 왜 있냐고. 그게 무슨 학이야. 학이 아니야.
예전에 이대에서 가장 인기가 가장 높은 학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사학과인가 가정학과인가 뭐 그렇대요.
가정학과 가사학과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학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없어야 돼요. 뭐 식품영양학과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양성평등을 해야 하냐. 인간은 원래 차별한 동물이에요. 자연스럽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노자의 무의자인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 100% 차별해. 차별하는 게 정상이지 왜 차별을 안 하냐고. 그럼 이제 차별하다가 싸움에 졌다. 경쟁자한테 지니까 그때부터 아 우리 형하고 힘을 합쳐야 옆집 애를 이길 수가 있구나. 옆집애하고 힘을 합쳐야 옆 동네를 이길 수 있구나. 옆 동네하고 힘을 합쳐야 저 건너 동네를 강 건너 쪽 애들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거는 싸우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처럼 섬으로 딱 고립되면 이제 싸울 대상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차별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내부 차별을 하게 된다고. 영국도 내부 차별을 하고 싶어서 브렉시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EU에 붙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차별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차별하면 진다는 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하고 싸움을 붙여야겠네요.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차별 안 하는 집단이 항상 이겨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가 있는 집단이 이겨. 패션 같은 걸 하면 성소수자가 디자인도 잘해. 그래서 성소수자가 창의도 더 잘하고 뭐 만화도 잘 그리고 예술적으로 좀 뛰어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항상 이겨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성소수자가 많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긴 거야. 그 사람들이 그쪽을 장악해버린 거라고. 일단 우리가 보면 레즈비언 한 5%라고 치자. 여대에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한 10%가 돼버릴 수 있어.
여대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을걸요?
아, 그렇다 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몇 번 흔들어버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그 과반수를 넘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뭐 의상학과라든가 어떤 뭐 패션계 쪽이라든가 그 특정 분야라 가면 완전히 장악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가 있는 쪽이 굉장히 그 강력해지는 이런 경우 이 사회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요. 소수자 약자를 건드리면 안 돼. 1% 약자가 똘똘 뭉쳐 버리면 나머지 다수를 충분히 이겨 버려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순위파가 다 장악했는데 순위파가 30%예요.
소수파죠.
그렇죠. 소수파 항상 다수파를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소수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돼. 다수파는 워낙 쪽수가 많기 때문에 뭉칠 이유가 없는 거지.
뭉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이 소수자가 각성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성평등을 하는 논리는 그냥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승부를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양성평등을 해야 이긴다.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납득하고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오르니까 네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일본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고 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야, 조선 사람 멍청한데 똑똑한 일본 놈한테 세금 뜯기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교가 대표적인 친일파 세력인데 강정산 대순 진리회 이쪽 대종교
걔네들 다 친일이에요.
배달로 쪼가는 배달파는 다 친일파예요. 배달이란 말이 친일파가 지어낸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왜 배달 민족이냐고.
배달의 민족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이름 잘못 지은 거지. 우리 민족은 배달 민족이 아니고 배달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어떤 친일파가 지르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친일 논리가 뭐냐면 청나라는 우둔하고 러시아는 음흉하고 일본이 똑똑하네. 그럼 일본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게 낫다. 나중에 되찾아오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찾아오냐? 그거는 이제 천지 도수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도수 딱 숫자를 적어놨대.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환빠들이 원조를 들어보면 다 친일파 세력이 환빠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민초 입장에서는 국적이 조선이든 일본이든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죠.
일단 자기가 머슴인데 일본의 머슴사나 조선의 머슴사나 똑같지.
어차피 권력이 없어.
어차피 머슴 살 것 같으면 좀 똑똑한 부잣집에 가서 머슴 살자. 그럼 일본의 하인이 되겠어. 조선의 하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엘리트는 달라요. 엘리트는 출세하려면 독립해야지. 일본 밑에서는 출세를 못하죠.
아, 생각은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 막상 독립하면 그 하층민들도 차라리 일본이 낫지 않은 사람도 100%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자기 직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거든. 자기가 하인인데 내 아들도 하인 시킬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은 장관해야지. 그럼 독립해야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는 지금 당장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안 서고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공자 문명이 예수 문명을 이기고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세계사를 선도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조금 이제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한국인들 인종차별이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인끼리 서로 차별이 문제야. 한중일이 서로 막 차별하고 미워하고 뭐 짱깨 그러고 막 외놈 그러고 족발이 그러고 이러면 안 되지.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짱깨 족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점잖게 해야지.
근데 지금 현재 그 지형상 물리적으로 아시아는 조금 친해지기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이 철학은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가야 된다. 현실은 그렇더라도 일단 그래야 돼요. 시간 좀 남았습니까?
37분 됐어요.
네. 하고 기도할까요?
네.
다음 곡지는 반지성주의와 싸워야 된다. 이 반지성주의는 제가 항상 비판하고 있는 그 음모론, 괴력난신,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걸 좋아하냐면 뭔가를 반대해야만 제게 발언권을 얻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식인들도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뭐 히틀러라든가 모택동, 박정희 이런 사람이 반지성주의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나무위키를 검색하다 보니까 학문의 영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반지성주의 요소가 있다고 비판받는다. 아, 이거는 내가 했는 얘기인데 왜 이 나무위키가 이렇게 똑똑이 됐지? 깜짝 놀랐어.
좀 괜찮은 애가 쓴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이 되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회의주의, 해체주의가 반지성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프랑스 철학자들 이성주의 전반의 비판 혹은 적개심이 드러남을 쉽게 알 수 있다. 와, 적개심까지 미셀 푸코, 뭐 자크 데리다, 질 덜레즈가 있다. 와,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난 이 양반들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개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미셀 푸코나 자크 데리다나 질 덜레즈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비딱한 사람이었어. 이 진중은 혼자 이상한 줄 알았는데 진중은 뿐만 아니라 다 이상해, 다 이상해. 탈근데 어쩌고 하는 놈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비딱한 사람들이라고. 나도 옛날에는 그런 그 뭐 해체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걸 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마르크스주의 주사파가 많았어. 그때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주사파가 불불했어요.
그래서 아니, 상상이 안 돼. 도대체 네?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돼.
숫자라기보다는 유행이 유행.
유행.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 김일성 자서전 그 뭐야 세기와 더불어 그 정도는 읽어야 대화가 돼 이러는 거야. 나 안 읽어봤는데. 나 그거 읽어봤어. 그거 안 읽어보면 대화 깨울 수 없어. 막 이런 식이야.
그럼 대학생들은 한 반쯤 다 주사파는 거.
그러니까 주도권 잡은 애들. 그 중에 내 말 실제로 주사파 가담한 사람은 5%라고 5%. 원래 세상은 5%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5%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진짜 주사파 몇 명 안 돼. 진짜 주사파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온 암흑애하고 그 암흑애와 인맥을 엮어진 한 50명. 우리나라에 진짜 주사파는 50명 있다고 봐요. 주사파는 인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잘려. 유시민 같은 사람은 주사파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법 주변에 있어 얼쩡거리면서 걔들하고 논쟁한 사람이지. 그때만 해도 하여튼 주사파가 다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사파도 다 찌그러졌고 그러므로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을 해야 돼요. 뭐든지 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반지성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을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무질서도의 증가, 뭔가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질서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야만 바른 걸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아, 그럼 지성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그걸 그러니까 질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이나 지식 같은 거는.
네. 근데 그 질서나 지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구조론적으로 보면 나란함에서 나오는데 그 어떤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미디어가 없고 새로운 도구가 없고 새로운 발명이 없고 스마트폰 같은 신제품이 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향 평준화돼요. 음악도 점점 뭐 재즈 뭐 이런 퓨전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펑크 막 헤비메탈 이런 쪽으로 와서 막 나중에는 막 고개만 흔들고 막 아 개판 치는 거야.
아니 왜 재밌어요.
하여튼 그 동영상 보니까 막 일본 음악을 틀어놓고 뭐 마와레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몸을 흔들고 난리치더라고. 그 일본인들 그렇게 하는 거 봐. 점점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피그미들은 보닥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저녁 9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계속 춤을 춰요. 한 12시간 정도 춤을 춰줘야 이제 아, 춤 좀 췄구나. 한 3시간 정도 클럽에서 춤 추는 건 춤도 아니야.
영화 버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좀 주변화되고 퓨전화되고 융복합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은 망하는 구조예요.
안 좋은 거야.
이 문화라는 것은 망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류 문화가 비주류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비주류가 주도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망해. 끝이야 끝. 그러므로 새로운 유행을 계속 만들어내든가 해야지 그냥 이 하향 평준화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전 국민이 일배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풍성해지다가 망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본능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 그래서 항상 다음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진보주의자라면 다양화와 퓨전화 이런 융복합화를 처음에는 긍정하다가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 싶으면 다른 프레임으로 갈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판을 갈아버려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완전히 개판이 되어서 이 문화가 망해버려요. 문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왠지 DC와 일배화 생각나네요.
네, 그 전 국민의 일배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신대륙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건너가야 된다. 질문 있습니까? 저는 1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